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고위 관리들에게 국가안보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국가안보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핵심적 사고와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강풍과 거친 파도, 심지어 위험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는 중요한 시험을 겪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국가안보 체계와 역량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실제 전투와 실용적 이용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적대적인 국제 환경 등 중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인도태평양 국가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 도착 소식을 알리면서 미일 동맹 강화의 역사적 진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과를 내는 중이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하고 주일 미군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안보 노력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미한일 3자 간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상호운용성 강화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 깊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와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며 싱가포르에서는 2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5명이 숨졌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로 루한시크 내 카르파티 마을의 한 농장을 공격해 사망자 5명 외에 19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루한시크는 러시아군이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입니다. 한편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 주지사도 드론 공격으로 아핍스키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핍스키 정유소는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근처에 이번 달 들어 수차례 공격을 받았던 또 다른 정유소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드론 공격이 누구의 소행이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내부에서 공격이 증가했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으며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집중 폭격해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 5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저장고 등을 겨냥한 공격과 중화기 보관 및 병력 배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비상시 외부 전력 공급을 위한 외부 전력망 유지와 공격 및 파괴 공작으로부터 발전소 운용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 체계 등을 보호하고 이상의 원칙들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장의 IAEA 전문가들이 이 같은 원칙 준수에 대해 자신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위반 시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년 넘게 점령한 발전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의 제안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온 조치와 일치한다며 원칙 준수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 원칙들은 자포리자 원전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발전소 내 철수 요구로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대학에 가는 대신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현상인데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취업을 위한 공부라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이야기랍니다. 자,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6살에서 24살 사이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2%였습니다. 2019년에 66.2%보다 떨어졌죠.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았던 때는 2009년에 70.1%였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은 계속 구인난 상태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구인 조건을 낮추고 또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고 광고까지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는데요. 특히 식당과 놀이공원, 호텔 등 접객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었고요. 건설이나 제조, 물류업은 여전히 일손 부족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기간 30% 가까이 오른 특정 직군의 노동자 임금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포기가 많아진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식당 종업원의 중간 시급은 연방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인 14달러고요. 고졸 기계공은 시간당 23.32달러, 목공은 시간당 24.71달러를 받았는데 전국의 중간 임금은 시간당 22.26달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t's an important part of our family and he loved it. And my brothers and I really
liked 오늘의 미국 경제는 미국의 골프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의 첫날을 맞는 목요일에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청진과 삼지연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해산과 선봉은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북한 지역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는데요.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서해안 남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6도에서 21도, 개성은 17도에서 27도, 함흥은 15도에서 28도, 원산 18도에서 28도, 청진 13도에서 23도입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마을 그리고 점령지가 우크라이나 군에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주요 정유 공장에서도 드론 공격에 따른 걸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이 신속 지원군과의 휴전 회담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국제사령조약기구가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한 코소보 북부에 나토군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전 전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31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시크 지역의 한 마을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아서 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친러 행정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루안시크주는 지금 대부분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국경 마을도 포격이 있었네요.
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의 이 벨고로드주에 있는 쉐베키노 마을도 31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바치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쉐베키노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는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번 포격은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세 번째라고 러시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네, 피해 상황 보죠. 인명피해도 났습니까?
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 두 명이 입원하고 8층짜리 아파트 건물 또 주택 네 채, 학교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또 전날에도 벨고로드주에 있는 수용소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맞아서 경비원 한 명이 숨지고 주민 두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용소라면 어떤 수용소입니까?
네, 지난해 5월에 전라를 피해서 이주해온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주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노인들,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던 난민 수용소에 폭격을 가했다고 비난하고 이 수용소에 세 발의 포탄이 떨어져서 주거동과 행정동 건물 지붕이 뚫리고 창문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정유공장도 공격을 받았네요.
네,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러시아 남부의 크라스노다르주의 아핍스키 지역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베니야민 콘트라티에프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중유운송을 위한 시설 한 곳이 불에 탔다면서 드론 공격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곳에 불은 진화가 됐습니까?
네, 곧바로 진화돼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콘드라티에프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드론 공격을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격을 연거푸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모처럼 조용히 간밤을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본격적인 대반격을 예고한 후에 연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 미사일, 드론을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왔는데요. 지난 24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대규모 공습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새 군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거라고 국방부 관리들이 30일 VOA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31일 이를 공식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어떤 종류의 군수품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됩니까?
네, 이번에 제공되는 원조 패키지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필요한 탄약, 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과 주니 무유도 로켓탄, AIM-7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어벤저 방공 시스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면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39번째 대통령이 승인한 국방부 재고 군사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이 장거리 미사일 제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 백악관 정원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에이테크스를 제공할 시점이냐 이런 질문에 아직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지원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자들의 이 대화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수단으로 갑니다. 수단의 군벌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고요?
네, 수단 정부군이 31일 준 군사 조직 신속 지원군과의 협상을 중단했다고 수단 정부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 RSF는 지난 6일부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로 이 휴전 회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수단 정부군이 왜 협상을 멈춘 겁니까?
네, 신속지원군 RSF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 행위 때문에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거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병원들 또 민간시설에 대한 RSF의 지속적인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수단에서 이렇게 양측의 그 군사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게 벌써 한 달 반 전의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신속지원군 RSF가 이 수도 하르툼으로 진격하면서 양측 간의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명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 부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난민도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양측의 교전으로 거의 140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35만 명 넘는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로 향한 걸로 파악됩니다.
네, 그리고 양측은 계속해서 휴전, 교전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사회 우려 속에서 양측은 그동안 사흘 또는 닷새 등 단기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29일 종료를 앞두고 휴전을 또다시 일주일 연장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무색하게 하르툼 일대에서는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하르툼 남부 또 옴두만에서 격렬한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협상 중단 소식까지 들린 겁니다.
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번 회담 역시 항구적인 평화 협상이 아니라 구호 물자 전달을 위한 통로 보장 또 민간인 수송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휴전 협상이라고 못 박아왔습니다. 불안 장군은 30일 승리할 때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속지원군 RSF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RSF는 전날 늦게 성명을 내고 정부군의 반복된 위반에도 불구하고 RSF 측은 휴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갈로 장군도 정부군이 휴전 약속을 깨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해서 스스로 지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한층 격화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폭력 사태가 발생한 동유럽 나라 코소보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탈리아 나폴리에는 나토 합동군 사령부가 30일 성명을 내고 코소보에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추가 배치하는 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명령에 따라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신중한 조처라면서 폭력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소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9일 코소보 북부에 있는 도시 드베찬에서 현지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막당 경찰과 평화 유지군이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평화유지군이 30명 그리고 주민 52명이 다쳤다고 여러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그러자 나토가 병력을 더 배치하는 겁니다.
네.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왜 시청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까?
지난 4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뽑힌 알바니에게 시장이 지난 주말 시청 건물에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4월 지방선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표율이 약 3.5%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불참한 선거를 통해서 지베찬을 포함해 주변 4개 지역에서 알바니아계가 이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코소보와 인접한 그 세르비아 사이 문제와 또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바니아계가 다수인 코소보는 원래는 세르비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에 이 세르비아 강압 정책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세르비아가 무력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살해됐습니다. 그러자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했고요. 결국 세르비아군을 코소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후에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세르비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바니아계는 이슬람 신자가 대부분이고요. 세르비아계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쭉 뉴스 보도를 보면요. 특히 코소보 북부 쪽 상황이 아주 복잡한 것 같더군요.
네, 세르비아와 접한 코소보 북부는 세르비아계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세르비아 사람으로 생각하고 코소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자동차 번호판도 세르비아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코소보 정부가 이걸 자국의 번호판으로 바꾸려고 시도해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코소보는 코소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면서 세르비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반면에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세시장들을 취임시켜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 내의 또 다른 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세르비아, 코소보 두 나라의 즉각 무조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조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코소보 정부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먼저 러시아 외교부는 코소보 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적 조처를 촉구하면서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걸 중단하라고 서방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코소보의 임시자치기관이 일방적 조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승인했고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31일 밤 전체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재무부는 펜타닐 등 불법 약품 생산과 관련해 중국과 멕시코에 기반을 둔 단체와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또 의회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가 30일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합의를 본 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네, 자, 어제 이 시간만 해도 뭐 합의안이 하원 운영 위원회 통과하는 게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위원 9명과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칩 로이 의원과 랄프 노먼 의원은 이 정부의 지출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법안을 비판했고요.
네.
프리덤 코커스와 노선에 같이 하는 토마스 메시 의원도 반대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찬송표를 던지면서 7대 6 가까스로 법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관문이 여러 개 남아있죠. 운영위원회 다음 관문은 어디입니까?
예,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하원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안을 받은 후 최소한 72시간의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의원들이 일요일인 28일에 법안을 받았으니까 가장 빨리 표결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은 수요일인 31일인데요. 톰 에머 하원 공화당 연내 총무는 30일 하원 전체 표결이 31일 밤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6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국가의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하원 운영위원회는 가까스로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하원 전체 표결은 어떨까요?
예, 현재 하원 의석은 222대 213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덤 코커스 소속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원은 각 당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설득 작업 중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왜 법안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사회복지 지출을 너무 많이 줄인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지출을 너무 적게 줄인다고 반대하고 있죠.
네. 자, 합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예, 합의안은 재무 책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총 99쪽에 달하는데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 적자 문제는 사실 미국 정부의 아주 오래된 과제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새로운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적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채 한도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채 문제는 미국 정부가 계속 짊어지고 갈 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예, 초당파 기관인 의회 예산국 CBO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부채 한도 협상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법안 내용 보면은 그 사항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협상 시작 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예산 삭감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두 프로그램은 손볼 수 없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의무 지출은 미국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CBO는 올해 말까지 그 비중이 15.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합의안이 통과하더라도 2025년 의회는 또다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지출 삭감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불법 마약 제조와 관련된 개인 또 단체를 제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을 비롯한 이 불법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개인 9명과 단체 8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네. 재무부 이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특정 지역 출신이네요?
예,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이 있는 7개 단체와 개인 6명 그리고 멕시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1곳과 개인 3명 등입니다.
네. 자, 이들 행위, 이 단체들의 행위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예, 이들은 불법 의약품을 합법적인 약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위조 상표를 각인하는 데 사용되는 알약 프레스 기계와 다른 여러 장비를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성명에서 재무부의 제재는 미 전역의 펜타닐 중독과 사망자 급증을 부채질하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는 이 불법 약물, 마약을 만드는 기계가 펜타닐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넬슨 차관은 펜타닐이 함유된 위조약은 이러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매년 수천에 달하는 미국 과정,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우리는 마약의 국제적 생산을 차단하고 마약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마약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펜타닐이라는 것을 먹으면은 몸이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비 마약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약입니까?
예, 오피오이드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 등 극심한 고통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는 약물이 바로 펜타닐인데요. 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최대 50배, 대표적인 진통제 모르핀보다는 100배 더 강력하고요. 아주 적은 양도 치사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약일 텐데.
맞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효과가 강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마약 대용으로 펜타닐을 남용하기 시작했고요. 펜타닐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불법 약물과 혼합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펜타닐 관련 사망률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미국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10만 명을 돌파하자 관련 조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펜타닐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즉 전구체가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걸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중국 측이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 가운데는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대선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다죠?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들입니까?
네, 먼저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본떠서 만든 가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 가짜 영상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클린턴 전 장관은 나는 실제로 론 디센티스를 많이 좋아한다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이면 뉴스감이네요.
예, 이것이 가짜로 만들어진 영상인지 모른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은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겠죠.
네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연설을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만들어져서 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이런 가짜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CNN 방송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CNN 방송 진행자의 모습에 딥페이크 기술로 입힌 목소리를 입힌 가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중이 환호를 보내는 중에 진행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을 찢어놨다고 말하는 영상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 가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뭐 가짜 정보가 퍼지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로 이런 가짜 정보가 더 정교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조 영상을 포함한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쉽고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 특정 입력값을 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면 이에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최근 유명 세리탄 챗GPT가 바로 이런 인공지능입니다.
네, 네.
가령 시 혹은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이에 맞춰 시나 에세이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미니저드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값을 넣으면 그에 맞춰서 이미지를 제작해냅니다. 자, 이런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 겁니까?
예.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럴 웨스트 선임 연구원은 유권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나 바이든의 지지자가 상대편을 안 좋게 보이게 하도록 이런 기술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위조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이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 겁니까?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져 온라인에 올라온 가짜 영상은 3배, 그리고 가짜 음성은 8배가 더 늘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가짜 영상과 음성은 50만 개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50만 개. 최근에 인공지능의 위험성 경고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최근 비영리기구 인공지능안전센터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챗GPT를 출시한 OpenAI의 샘 오트만 최고 경영자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 경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역사를 살펴보면 상원 의원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상원 의원들도 있었고 노벨상을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여타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been my life, and that is not hyperbole. It literally has been my life. I've been a United States Senator considerably longer than I was alive before I was a United States Senator. And I may be resigning from the Senate today.
2009년 1월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부통령에 취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은 부통령직을 거친 뒤 지난 2020년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건국 이후 이제까지 상원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최초는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입니다. 이후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쟁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1816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 출신 대통령 가운데 상원에서 백악관으로 직행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워런 G. 하딩, 존 F. 케네디,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원의원 출신 대법관은 모두 15명입니다. 이 중에서 최초는 뉴저지주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패터슨 대법관으로 그는 1793년에 대법관이 됐습니다. 또 상원의원을 그만두고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바로 올리버 엘스워스, 셀먼 P. 체이스, 그리고 에드워드 D. 화이트 대법원장입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hat the Nobel Peace Prize for 2007 and Albert Arnold L. Gore Jr. for their efforts.
연방 상원의원 출신이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총 5명으로 모두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후 루트 공화당 의원이 재임 중이던 1912년에, 공화당 프랭크 켈로그 전 의원은 1929년, 코델 헐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1945년, 엘고 전 부통령은 2007년, 마지막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9년에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 상원의원이 되기 전 올림픽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 웬델 R. 앤더슨 의원이 1956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 선수로 참가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 1964년 도쿄올림픽에는 두 명이 출전했는데요. 민주당 빌 브래들리 의원과 역시 민주당 소속의 벤 앤 캠벨 의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표에 얼굴이 들어간 상원의원들이 있는데요. 모두 44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여타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6월에 미국에서는 전 세계의 골프 팬들이 기다리는 큰 대회가 열립니다. 4대 메이저 경기 중에 하나인 US 오픈이 바로 그 대회인데요.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골프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프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의 골프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사랑하는 스포츠. 퀴즈 하나 풀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몇 명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듣고 이들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을 맞춰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렇게 4명입니다. 답이 떠오르시나요? 네, 말씀드린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바로 골프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골프를 즐긴 대통령들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아주 유명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여러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최소 140회 이상 골프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골프를 즐겼는데요. 8년 재임 기간에 100회 이상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골프협회가 공개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추억하며 한 발언 들어볼까요?
It's an important part of our family, and he loved it. And my brothers and I, you know, really liked to play. And it was a good way to bond.
골프는 부시 전 대통령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골프를 즐겼으며 이는 가족이 연대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골프란 어떤 운동이죠? 이 북한에는 정규 18홀을 갖춘 골프장이 딱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평양 골프장인데요. 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운동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골프는 기본적으로 4명이 한 개 조를 만들어서 진행됩니다. 이 끝부분에 넓적한 쇠뭉치가 달린 1m가량 길이의 골프채를 이용해서 시작 지점에서 직경 약 4cm의 골프공을 쳐서 도착 지점에 있는 작은 구멍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운동인데요. 누가 더 적은 횟수로 공을 쳐서 구멍 안으로 집어넣는지를 두고 겨루는 경기입니다. 자, 골프장은 개별적으로 18개의 독립된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기장을 홀이라고 부르고요. 18홀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홀은 잔디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간중간 호수나 모래 웅덩이 등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피해서 공을 총 3번 쳐서 구멍에 넣어야 하는 경기장을 파3홀, 그리고 4번 쳐서 넣어야 하는 경기장은 파4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쳐서 넣어야 하는 경기장을 파5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3홀은 평균적으로 220m 이하의 길이고요. 파5홀은 최소 430m 이상입니다. 18홀의 기본 점수는 72타입니다. 18홀을 도는 동안 공을 각 구멍에 집어넣기까지 모두 72번 공을 쳐야 기본이라는 겁니다. 만약 원래 넣어야 하는 횟수보다 더 공을 많이 쳤다면 70m 이상이 되겠고 반대로 더 적은 횟수로 공을 쳤다면 7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골프 산업 어느 정도죠? 이 골프는 유럽 국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골프 산업이 가장 발전된 곳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 4대 골프 메이저 대회입니다. PGA 챔피언십과 US 오픈, 마스터스 토너먼트, 브리티시 오픈 이렇게 4개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브리티시 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가 모두 미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15,500개에 달하는 골프장이 있는데요. 전 세계 골프 장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골프장 산업의 매출은 지난 2022년 27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체 골프 산업의 규모는 84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해 골프장에 직접 가서 골프를 친 사람은 2,560만 명입니다.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버지니아에 사는 글렌 씨는 이 골프라는 운동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First of all, it's mentally beneficial sport which makes you believe on the green field. When you see the ball, you hit flying out. That takes away all of your
골프는 넓은 잔디밭에 나가서 자신이 친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정신적으로 유익한 운동이고 특히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기에서 상대방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도 좋다고 하네요. 골프 직접 치러 가볼까요? 자, 골프를 시작하기 위해선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맨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장비부터 구입해야겠죠. 그럼 장비부터 사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 골프용품 샵에 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골프가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운동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골프를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골프채와 골프 가방은 기본이고 이 골프 옷과 골프 공 그리고 골프 신발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 매장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골프 경기 방식을 설명하면서 골프채로 공을 쳐서 구멍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보통 200m 이상으로 공을 가장 멀리 보내는 채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m 이하의 중간 거리를 보내는 채를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을 굴려서 구멍에 집어넣는 채를 퍼터라고 합니다. 통상 드라이버가 가장 비싼데요. 이 매장을 둘러보니 200달러는 기본이고요. 비싼 것은 500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은 각 거리에 따라서 대부분 3번부터 9번 그리고 피칭과 같은 웨지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묶음으로 판매하는데요. 3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샷을 마무리하는 퍼터는 100달러에서 300달러 등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세 채를 구입하는데 1300달러에서 20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골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중고채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500달러 이하로도 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장비를 구입했으면 공을 한번 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골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는 바로 이 연습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그물을 치고 그렇게 협상 공간에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제가 온 이 연습장은 별도로 그물이 쳐져 있지 않고요. 아예 넓은 잔디밭을 통째로 사용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습장마다 이용료는 이 공의 개수 혹은 연습 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제가 이날 찾은 연습장은 공 40개 단위로 가격을 받습니다. $9를 내고 공 40개를 받아왔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꽤 많은 타석이 이미 차있네요.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는 이유가요. 넓은 잔디밭에 나가서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하늘을 갈라 쭉 날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공이 날아가는 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공이 맞는 소리, 네, 공이 착 하고 감기는 그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하늘 멀리 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자, 연습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는 직접 골프장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골프장인지, 그리고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요. 싼 곳은 $30대, 그리고 비싼 곳은 $500 이상이나 가기도 합니다. 자,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정치인 윈스턴 처칠 전 총리는 골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골프는 작은 공을 쳐서 더 작은 구멍에 넣는데 그것도 잘못 만들어진 도구로 집어넣는 게임이다. 자, 골프가 얼마나 어려운 운동인지를 표현한 그런 말인데요. 아까 오랜만에 연습해보니까 제 실력이 엉망이네요. 자, 오늘부터라도 다시 연습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골프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대응과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see what happened at work today? David totally took credit for our idea in the meeting.
I can't believe he would do that to us.
I'm not going to let it slide.
Agreed. We have to stand up for what's right and protect our professional integrity. It's a tit-for-tat situation, so we will respond accordingly to ensure fairness.
데이빗이 존과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공으로 차지해서 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for-tat입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David totally took credit for our idea in the meeting.
데이빗이 회의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David stole our idea in the meeting.
데이빗이 회의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쳤어요. Credit은 신용이라는 말도 있고 오늘 대화에서처럼 공적이라는 뜻도 있죠.
I'm not going to let it slide.
Let it slide.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봐주지 않겠다.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It's a tit-for-tat situation.
상대방이 치면 나도 친다. 상대방이 한 만큼 맞받아치는 맞대응 상황이다.
It's a tit-for-tat situation.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상황입니다.
It's a tit-for-tat situation.
같은 표현으로
An eye for an eye, tit-for-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about what happened between David and Amy?
No, what happened?
Amy found out that David spread some rumors about her behind her back.
Did she confront him about it?
She did. She demanded an apology and an explanation for his behavior.
And did David own up to spreading the rumors?
He did, but Amy didn't forgive him right away. Instead, she decided to follow the principle of an eye for an eye. She wanted David to experience the same hurt and betrayal that she felt.
데이빗이 에이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에이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Amy decided.
Amy는 결정했어요. To follow, 따르기로 the principle, 그 원칙을.
An eye for an eye.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my didn't forgive him right away.
Amy는 그를 바로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Instead.
대신 Amy decided. Amy는 결정했어요. To follow, 따르기로.
The principle of an eye for an eye.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칙을 Amy wanted. Amy는 원했어요.
David to experience the same hurt and betrayal that she felt.
데이빗이 그녀가 느꼈던 것 같은 아픔과 배신을 느끼기를. 여기서 생각나는 표현 주는 대로 받는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한 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see what happened at work today? David totally took credit for our idea in the meeting.
I can't believe he would do that to us.
I'm not going to let it slide.
Agreed. We have to stand up for what's right and protect our professional integrity. It's a tit-for-tat situation, so we will respond accordingly to ensure fairnes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표의 매일 영어 오늘은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한 만큼 돌려받는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받은 만큼 되갚는다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